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청와대와 북한 국무위원회를 연결하는 남북 정상 간 직통 전화 핫라인이 설치가 오늘 완료됐습니다. 청와대는 핫라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 위에 설치됐다며 문 대통령과 김정일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 전에 첫 통화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한은 오늘 직통 전화 연결을 완료한 뒤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북한 국무위 담당자가 약 4분 정도 시험 통화를 실시했습니다. 전화 연결은 매끄럽게 진행됐고 통화 상태가 매우 좋았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남북은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제안으로 국정원과 노동당 통일전선부 사이에 한 라인을 설치했지만 두 정상이 실제 통화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매우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빅토리아 코츠 특별보좌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국장이 밝혔습니다. 코츠 선임국장은 미 공영방송 PBS에 출연해 미북 정상회담 전망과 관련해 폼페이오 국장이 북한을 방문해 매우 건설적인 만남을 가졌고 현재 북한에서 나오는 어조로 봐서 우리의 전망은 매우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폼페이오 국장의 북한 방문과 관련해 북한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신뢰하고 대통령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상대를 파악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정상회담에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선임국장은 대답했습니다. 코츠 선임국장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묻는 질문에는 적어도 그런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며 북한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미북 정상회담 장소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며 평양 교체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백악관 내부에서는 후보지로 검토되지 않았지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어떤 것이든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호주와 중국 해군이 대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적법하게 대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호주 방송은 어제 정부 관리를 인용해 호주 해군과 중국 해군이 정중했지만 강력한 말들을 주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해군이 남중국해로 향해 하던 호주 군함에 도전장을 던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국방부는 성명에서 중국 해군은 호주군과의 소통에 전문적 언어를 사용했고 중국의 행동은 적절하고 안전했고 합법적이었다며 호주 언론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자국 군함 세척이 최근 베트남 호치민시 주변을 항해했다고 확인했지만 남중국해 주변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호주 국방부는 자국 군함의 이번 남중국해 항해와 관련해 수십 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호주 선박과 항공기는 국적법에 따라 남중국해를 포함한 영공과 영해를 자유롭게 항해할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아나톨리 안토노브 주미 러시아 대사를 만나 시리아 문제 등 국제 현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성명에서 볼튼 보좌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대사를 만나 더 나은 양국 관계가 양측 모두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이 자리에서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의혹과 전직 스파이 독살 시도 사건 등을 언급하며 러시아가 이런 의혹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워싱턴에서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오늘 러시아 관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지난 전화 통화에서 초청 의사를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 당시 초청 이야기를 여러 차례 꺼냈으며 자신도 러시아를 상호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코미 전 미 연방수사국 국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 작성한 메모가 공개됐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관련 메모는 대부분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이후 작성한 것으로 대통령과의 만남을 불편하게 느껴 기록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메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연루 의혹과 러시아에서 촬영된 자신의 사생활 관련 영상을 걱정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4월 20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미 국무부는 개선된 남북 관계를 환영하지만 관계 개선이 비핵화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밝혔습니다. 척 헤이글 전 미 국방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이 최근 체포한 탈북민들 가운데 중국인과 결혼한 탈북 여성 30명을 한꺼번에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막다가 내일 저녁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도에서 13도, 낮 최고는 16도에서 2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도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는 따로 진전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휴전 상황이 끝나기를 바라지만 남북 대화에선 비핵화가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설명입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개선된 남북관계를 환영하지만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말처럼 관계 개선이 비핵화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말했습니다.
So we support improved inter-Korean relations, but we also recognize something that President Moon has said and that can't advance.
헤더 노트 국무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게 있느냐는 질문에 우려는 없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아울러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는 목표이고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문제가 남북 대화에서 큰 부분이 될 것이라는 점을 매우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남북 대화는 매우 중요하며 두 정부 간 논의할 내부적인 사안들이 많고 양측 시민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종전협정 체결보다 비핵화가 우선시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남북 대화의 우선순위를 논할 입장이 아니라면서도 정전협정이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것을 당연히 보고 싶고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I can't name the priorities for those two governments sitting down and having their conversation and their meetings. I can just say that we would certainly like to see an end.
또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전반적으로 바라지만 김정은과의 대화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보다 앞서 나가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비핵화에 대한 미북 간 해석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에 과거 언급했듯 김정은은 비핵화할 의지가 있고 이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답했습니다.
I think we've covered this before that Kim Jong-un has said that he is willing to denuclearize and is committing to do so and we expect that.
이어 미국 역시 북한이 그렇기를 바라며 미국의 정책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북한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북한과의 대화를 갖기를 고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 국장 겸 국무장관 지명자의 방북과 관련해서는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들은 고위급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 정부 측과 직접 접촉했다고 말했습니다.
Obviously, our conversations and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which we've shared with you, have been happening at a high level.
또한 국무부는 현재 다른 정부 부처들과 꾸준히 대화와 소통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폼페오 지명자의 방북에는 국무부 직원이 동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폼페오 지명자가 김정은을 만나 억류된 미국인 문제를 언급했느냐는 질문에 북한에 억류된 사람들을 비롯한 미국인의 안전과 안보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할 때마다 제기되는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Whenever we have conversations with the North Koreans, that is always an issue that is raised. Safety and security of Americans, including those who are being held in North Korea.
또한 이는 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김정은의 최종 목표는 평화협정을 통한 주한미군 철수라는 지적에 이 역시 앞서 나간 것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첫 만남이 이뤄질 것이고 회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re getting ahead of ourselves then. We are set to have our first meeting between the president and Kim Jong-un and we'll see what comes out of that meeting.
노어트 대변인은 북한이 말한 한반도 비핵화에 따라 미국은 핵 준비 태세를 검토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도 북한과의 대화를 고대한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한편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미국에도 전달했느냐는 VOA의 질문에 사적인 외교 대화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We are going to discuss the details of private diplomatic conversations. North Korean leader
그러면서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어떠한 추가 핵미사일 실험도 자제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정례적인 미한 연합군사 훈련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국과 북한 간 정상회담의 최종 목표는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라고 로버트 우드 군축대사가 밝혔습니다. 우드 대사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압박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우드 미 군축대사는 19일 미북 정상회담의 최종 목표가 북한으로부터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end goal here is to get those concrete denuclearization steps, a commitment from the North.
우드 대사는 이날 제네바에서 열린 2020년 핵확산 금지조약 NPT 평가회의를 위한 준비회의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 용의를 밝히는 것과 실제 행동을 취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하지만 중요한 것은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우드 대사는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답변을 피한 채 과거 미국이 원했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다고만 말했습니다. 아울러 목표 달성을 위한 미국의 전술에 대해서는 밝히기를 원치 않는다며 대신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단호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e president's made very clear we're not going to go through the traditional process that has happened over the years where you get this gradual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의 전통적인 과정을 답습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아주 분명하게 밝혔다는 겁니다. 우드 대사는 미국이 과거에도 북한과 핵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는 매우 느린 단계적인 과정이었고 결국 북한은 핵 개발로 복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드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임하면서 절대 방심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도 현 상황을 순진하게 보고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담은 기회이기도 하다며 어느 정도 성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뛰어난 협상가라며 그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북한도 앞서 스스로 밝힌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대북 압박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도 전혀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That pressure will continue until there are steps taken with regard to denuclearization.
북한이 비핵화 관련해 핵무기 계획을 폐기할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 대북 압박이 계속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드 대사는 대북 압박이 북한이 대화에 나오도록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Now in terms of the pressure campaign, the things that we have been very interested in is maintaining the pressure.
미국은 압박을 유지하고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더 이상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도움이 되는 자금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데 특히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드 대사는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며 다음 주 열리는 준비회의 참가국들이 북한이 의무를 준수하도록 계속 압박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장소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워싱턴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평양은 여전히 후보지로 남아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장소 선정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건 다소 의외가 아닌가요?
예, 어느 정상회담이든 준비 과정에서 쟁점은 의제와 장소, 시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미북 정상회담의 시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찌감치 결정한 터여서 남은 쟁점은 핵심 의제인 북한 비핵화 방안과 장소 선정이었습니다. 이 중 비핵화 문제가 워낙 큰 관심사이다 보니 장소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왜 장소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회담 장소에서 배제했는데도 양측이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건 북한의 주장이 강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전쟁 이후 65년간 적대관계에 있던 미북 정상의 역사적인 첫 만남인 만큼 회담 장소가 갖는 상징성이 큽니다.
북한이 평양을 고집하고 있는 겁니까?
회담 장소 문제에 대해 처음 보도한 CNN 방송에 따르면 북한은 평양 개최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은 통상 회담을 제안한 나라에서 열리지만 미국은 평양회담에 대해 정치적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제3국 개최를 선호하지만 조율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담 장소 선정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경호와 보안이 기본이고요. 그 밖에 언론 보도의 편의성, 정치적 상징성 등이 고려사항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평양을 포함해 어디서 회담이 열려도 대통령 경호와 보안, 언론의 접근성에 별 문제가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반면 북한은 내부적 요인과 안전에 대한 우려, 노후화된 김정은 위원장 전용기 문제 등 제약이 적잖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곳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까?
대부분 언론들이 행정부 관리나 소식통의 말이라며 다양한 장소를 후보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목되는 건 뉴욕타임스 신문과 CNN, MBC 방송 등 주요 매체들이 모두 평양과 판문점이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전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들은 일부에서 거론됐던 중국 베이징이나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도 보안상 우려 때문에 제외됐다며 유럽 등 좀 더 중립적인 장소가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립적인 유럽의 장소라는 게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미국과 북한 모두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스위스와 스웨덴이 꼽히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국제적인 평화회담 개최 사례가 많은 데다 회담을 유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중국 상하이, 독일 베를린도 후보지로 꼽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5개 후보지에 포함되는지 알려진 건 없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는 평양 개최를 촉구하는 사설을 실었다죠?
예, 인민일보 자매이지인 환구시보인데요. 이 매체는 공평한 대화의 조건을 만들려면 미국이 평양 개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용의를 보인 만큼 장소 선정 등 다른 문제에서는 미국이 양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 대해 진지하다면 평양에 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도 장소 문제를 결정하지 못했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해외 언론은 평양이 상징성이 크고 피스메이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도 적합한 장소라며 평양을 다크호스로 꼽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빅토리아 코스 백악관 특별보좌관은 미 공영방송인 PBS와의 인터뷰에서 평양 개최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며 어떤 것이든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군사 옵션을 고려하기에 앞서 대화와 압박 등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데이비드 퍼듀 공화당 상원의원이 밝혔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를 거쳐 현재 군사위원회 소속인 퍼듀 의원은 19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고 미북 정상회담에 나서는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에 진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휴전 상황을 끝낼 때가 됐지만 주한 미군 철수를 논의하기엔 시기상조라고도 말했습니다. 퍼드 의원을 이재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새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장이 북한을 비밀리에 방문해 김정은을 만났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 applaud Pompeo going. I think that was the right thing to do to prepare for this. I think the president is right to have this meeting with Kim Jong-un.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옳은 일을 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회담에서 결과를 얻게 될 것을 기대하라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정보당국 출신인 폼페오 지명자가 국무장관으로서 미북 회담을 이끌기엔 외교적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Well, that sounds like a question that comes from a bureaucratic Washington D.C. in my mind. I think here's a guy, President Trump, who wants to get results.
관료주의적 사고를 가진 워싱턴 조야에서 나올 만한 지적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결과를 얻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또 폼페오 지명자는 이 분야에서 훌륭한 배경을 갖고 있고요. 폼페오 지명자가 북한을 방문해 굉장히 건설적인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을 잘 수행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결실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면 북한과의 회담에 나서지 않겠다는 발언도 했는데요. 미북 회담이 실제로 열릴 것이라고 보십니까?
No, absolutely, and I hope that we'll have strong results coming out of that. I mean, why do it otherwise? I mean, but Secretary Mattis
분명히 열릴 겁니다. 결과도 훌륭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 미북 회담을 가질 필요도 없겠죠. 트럼프 대통령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군사 옵션을 고려하기에 앞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밝혀왔습니다.
북한과의 회담이 미국 입장에선 득보다 실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Well, the downside is that the president puts himself out there to try to get something done diplomatically, and Kim Jong-un doesn't.
네, 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는데 김정은이 진지하지 않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 나서는데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이 아니라 지도자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욱더 트럼프 대통령처럼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동맹국들을 대하고 중국, 러시아와 대화할 때 더욱 그래야 합니다.
미북 회담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합의는 무엇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Well, I hope that we'll develop a plan for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hat's the goal. I think everybody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길 기대합니다. 그것이 목표고 이 문제에 연관된 모든 당사국들이 이 목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에 확고하고요. 중국에도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고 중국도 같은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는 보상은 무엇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Well, the president actually used the word bright path. Look, we know the people in North Korea are suffering. We've talked, I personally talked to defectors.
트럼프 대통령은 밝은 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미국은 북한 주민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몇 주 전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대북 제재가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북한 정부가 주민들을 얼마나 억압하고 있는지 미국은 잘 알고 있습니다. 수용소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으로부터 안전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은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일원처럼 정상적으로 행동한다면 미국은 김정은을 그렇게 대우해 줄 겁니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줄 수 있는 보상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에서는 종전협정 논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종전은 어떤 의미입니까?
Well, we have an armistice there. I mean, we've never had a treaty. We've never ended the thing officially. It's high time that
미국은 휴전만 했지 공식적으로 이 상황을 종식한 적이 없습니다. 휴전을 종식할 때가 됐죠. 종전이 미국에겐 무슨 의미냐고 질문하셨는데요. 전쟁 이후 한국에는 수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군사 행동을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건 한국과 미국 최고의 이익일 뿐 아니라 북한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은 곧 주한미군과 미군의 전략무기 등 미군 자산 철수라는 의미입니까?
No, well, anything can be negotiated, but I don't think the United States is ready to do that. We certainly haven't had the demonstrated.
그런 뜻은 아닙니다. 모든 것들은 협상돼야 할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 주한미군을 철수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지지하게 할 만한 행동을 북한은 아직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종전협정 주체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데요. 한국도 당사자입니까?
U.S. has to be involved. All the participants that had their citizens die on that soil.
미국은 물론이고 그 땅에서 목숨을 잃은 시민이 있는 모든 국가들이 종전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종전을 위해 미국의 관점에서 충족돼야 하는 조건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Well, I would rather not get into specifically, you know, what conditions. I think I'll leave that for the negotiators.
그 부분은 협상가들이 외교적, 군사적으로 결정하도록 맡겨두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데이비드 퍼듀 공화당 상원의원으로부터 미북 정상회담의 전망과 종전협정 논의에 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정전협정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서나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성급한 시도는 자칫 미한 동맹의 균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법상 한국과 북한의 결정으로만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법적, 정치적 요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국제법상 한국이 전쟁을 종료하는 당사국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노정호 콜롬비아대학교 법대대학원 교수입니다.
이번에 이 남북 간에만 평화협정을 뭐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 자체가 이 정전협정을 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는 볼 수도 없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을 만들 때 한국의 입지가
1953년 정전협정에는 마크 크라크 유엔군 총사령관, 펑더화이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김일성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관이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쟁을 종결하고 평화를 구축할 평화협정에 참여할 주체는 이들 미국, 중국, 북한이라는 게 국제법상 논리입니다. 하지만 한국 역시 전쟁에 참여한 기본 당사국으로서 동맹국과 우호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법을 연구하는 국민대학교 법대 박정원 교수입니다.
참여한 그 남북한이 기본 당사자가 돼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그는 남북한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 국가의 뭐 미국이라든가 중국은 이제 그것을 보완하는 보충하는 그런 측면에서
협정 주체로서의 자격을 가리는 문제 외 절차상의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6자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설명입니다.
The UN mandate continues to this day, so there would probably need to be some parallel piece of parallel resolution in the UN.
종전협정이 체결되면 유엔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사라지게 되고 협정 준수 여부를 감시할 국제적 안보기구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유엔이 개입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남북한이 종전선언 등을 논의할 순 있겠지만 종전협정을 대체하는 과정에는 많은 기술적 문제가 뒤따른다며 이는 양측 간에 해결되기 쉽지 않다고 힐 전 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또 평화협정은 북한의 비핵화가 실제로 이루어진 뒤 마지막 단계에서나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정호 교수 역시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선후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비핵화를 하기 전에는 어떤 형식으로 간에 그 이제 공식적인 뭐 남북 간에든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이라든지
전문가들은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선 비핵화 외에 다른 선결 조건 역시 충족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입니다.
But that the peace treaty would include what we traditionally refer to as a grand bargain. That it would include a wide range of issues.
평화협정은 전통적으로 그랜드 바겐을 뜻한다며 여기에는 핵무기 외에도 생화학 무기 제거와 재래식 무기 감축,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 등 광범위한 조건이 포함된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이 여러 포괄적 단계를 거쳐야 하는 평화협정이 정상회담에서 지나치게 부각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노정호 교수는 특히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열리는 남북회담에서 이 문제가 미한 공조의 걸림돌로 작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게 결국은 우리 남북 간의 정상회담 때 이 전체적인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정상회담하고는
힐전 차관보 역시 조급한 평화협정 논의가 북한으로 하여금 미한 동맹의 흠집을 내려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upport this kind of thing. I'm frankly skeptical of North Korean diplomacy right now, but I think it's important to explore these issues. But I think
이어 미한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로선 북한의 외교 방식과 정전 협정 대체 논의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종전 협정을 제안하는 것은 한반도 상황에 대한 지나치게 긍정적인 기대라는 겁니다. 베넷 연구원은 평화협정은 북한의 비핵화와 연결돼야 한다며 이는 회담이 열리는 다음 주까지 충족될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It seems to me should involve full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한편 전문가들은 평화협정을 진행하기 위해선 주한미군 역할의 재조정, 비무장지대와 서해 북방한계선 관리, 평화협정 이행을 감시할 위원회 신설 작업 등의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척 헤이글 전 국방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현재의 휴전 상황이 끝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지낸 헤이글 전 장관을 이종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헤이글 전 장관은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I think we have to engage. And I think this is the right thing. I have advocated that for a long time.
헤이글 전 장관은 19일 VOA 기자 만나 미국은 북한과 관여해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기로 한 건 옳은 일이라며 자신은 이를 오랫동안 지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예상하긴 어렵지만 낙관한다고 전망했습니다.
Well, you have to be optimistic, sure.
또 미국과 북한이 종전협정을 논의할 가능성과 관련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도 65년 전 조인된 휴전협정을 넘어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Long way down the road here, but I think it is important if we can get beyond the armistice that was signed and. It would be good for the peninsula. It would be good for all the people of Korea, and I think that's.
그렇게 된다면 한반도에 좋은 일이고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이라며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종전 문제는 남북 간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Well, I think that's a Korean issue. The U.S. is involved. I mean, we were part of the Korean War, and we have a treaty with South Korea. We are strong friends and allies. But it really is, I think, principally a matter between the two Koreas. We can help, we can assist, we can facilitate.
미국도 한국전에 참전했고 한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으며 굳건한 동맹국이기 때문에 관련돼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남북 간의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이어 미국은 종전을 돕고 촉진할 수는 있지만 이는 남북한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다른 누구도 아닌 그들이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전 참전용사이자 공화당 상원의원 출신인 헤이글 전 장관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제24대 국방장관을 지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의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극대화된 목표가 아닌 최소한의 목표가 돼야 한다며 당장은 북한의 의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체제 안전 보장은 외부적 요인보다 내부적 요인이 더 큰 만큼 미국을 통해 이를 보장받고자 하는 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내고 현재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류 전 장관을 함지하 서울특파원이 인터뷰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으로 계실 때와 사뭇 다른 분위기가 요즘 펼쳐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 남북관계, 요즘 해빙 분위기.
네.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봅니다. 최근에 특히 북한이 핵실험이라든가 또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그 무기의 수준에서도 상당히 발전을 거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실험들을 많이 했고 또 그런 것들이 국제사회는 당연히 도발적인 행동으로 비쳤고, 뭐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에서 뭐 정말로 전쟁이 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식의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은 굉장히 희망적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아,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는 희망적으로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0여 년의 한반도의 분단 또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남북한 간의 수많은 적대적인 그런 관계 또 도발적인 행동들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또 가까이는 지난 한 25년 동안에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남북한 또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여러 가지 갈등들 또 해결이 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들 이런 걸 보면 과연 이게 하루아침에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분명히 희망적이면 틀림이 없지만 또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이 북한이 체제 안전만 보장이 되면 비핵화할 것이다. 그러니까 체제 안전에 굉장히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이 북한의 진정성을 얼마나 보세요?
체제 안전을 외부 세계가 보장을 해준다. 이 말은 사실 물론 한반도 상황에서도 부분적으로는 저는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의 체제가 계속해서 안전을 보장받는 게 아니냐는 것은 꼭 외부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뭐 많은 뭐 전쟁들도 있었고 분쟁이 국제적으로 분쟁이 있어서 전쟁을 통해서 어떤 한 나라가 이렇게 몰락하는 경우들은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이 정권이 붕괴하는 경우는 내부적인 요인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뭐 압도적으로 그게 훨씬 더 많은 요인들입니다. 그럼 북한의 체제 안전을 내외부적으로 다 보장을 받는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외적으로는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국제사회가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약속은 해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곧 북한의 체제 안전을 갖다가 충분하게 보장해주는 조건은 아니죠.
체제 안전 보장을 얘기할 때 그 리비아 카다피 사례를 많이 들곤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리비아 사례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게 물론 이제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개입해서 그 특히 이제 리비아 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개입해가지고 리비아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이제 지원도 받고 이렇게 됐지만 결국 나중에 리비아에서 정변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은 사실 글쎄요 국제적인 요인보다는 내부적인 요인이 더 컸다고 볼 수가 있죠.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으면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이유가 사실 없죠. 그것은 국제정치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예요. 미국과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두 나라가 60여 년 전에 한 7, 8년 전에 전쟁을 하긴 했지만 그것은 북한이 남침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이 남침을 하지 않고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고 있는데 미국이 북한을 침공을 한다. 이거는 지금 세상에서 뭐 옛날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북한 체제 안정을 보장해 주려면 내부적으로 정말로 튼튼한 그 정권의 안보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외부 세계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을 이렇게 맞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좀 허망한 얘기이죠.
그러면 CB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그런 관점에서 미북 정상회담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CBID라는 것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극대화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목표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 CBID라는 말에 우리가 이렇게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북한이 그렇게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정말로 이제 앞으로 회담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 회담들을 통해서 정상회담뿐만이 아니라 이제 실무회담까지 통해서 그 비핵화를 위한 프로세스, 로드맵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올 뿐만 아니라 그런 로드맵들은 이미 과거에도 여러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북한이 뭐 그 냉각탑 같은 것도 뭐 폭파하는 그런 뭐 쇼라고 할까요? 그런 이벤트까지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 또 실천하는 단계는 또 한두 가지가 아닐 거 아닙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물론 뭐 정말 1년 안에도 할 수가 있겠죠. 마음만 먹으면 정말로. 그러나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그게 1년, 글쎄 시간을 이렇게 1년으로 특정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2, 3년 안에 끝나기는 제가 보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미국은 군사적 압박을 꽤 자주 언급했었습니다. 이 올해 초 직전까지만 해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군사적 압박 카드가 만약 핵협상이 실패한다면 다시 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그런 카드가 다시 나올 수 있죠. 얼마든지. 좀 다시 그런 여론이 미국 내에서도 나올 것이고 더구나 지금 트럼프 정부의 외교부 팀은 그런 강경책을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로 지금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바로 만약에 이번 협상이 실패하면 곧바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냐라고 얘기한다 그럼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또 다른 해법이라고 할까요? 이번 협상이 실패를 하고 그리고 군사적 카드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북핵 문제는 우리가 지난해에 겪었던 그런 상황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거잖아요.
펼쳐지겠지만 또 그런 대로 가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 사실 김정은의 이번 그 최근에 이 어떻게 보면 이제 파격적인 그리고 기존의 판을 갖다가 뒤바꿔버리는 이런 식의 그 행보를 보이는 것이 과거에 그 과거라는 것은 바로 얼마 전까지의 과거 김정은이 판을 바꾸기 전까지의 얼마 전까지의 과거 어떻게 보면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상황이 일종의 그 교착 상태 비슷하게 데드락 상태처럼 이렇게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해결을 못하고 말이죠. 꼼짝도 못하는 이런 운신의 폭이 딱 제한되어 있는 마치 무슨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설령 앞으로 만약에 지금 이렇게 진전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다시 또 원상회복이 돼가지고 다 무로 끝나버리고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한반도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렇게 굉장히 그 악몽과 같은 도저히 벌어져서는 도저히 벌어지지 않을 것과 같은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아직도 한반도 문제를 잘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구나. 한반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럼 반대로 지금 이런 그 화해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미북이 그 결국 이제 평화 체제를 좀 공고히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경우에 일각에서는 인권 문제가 이제 또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요.
미국 쪽에서는 뭐 그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거예요 앞으로 인권 문제 또 북한 인권 문제는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정말로 뭐 참혹한 상태 아닙니까? 뭐 더구나 우리가 진짜 같은 동족으로서는 정말 묵과할 수 없는 일이죠. 정말로 참 이건 무슨 뭐 인권이라고 하는 그 뭐 인류 보편적인 어떤 차원에서 이거 권리 뭐 이런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 같은 민족 입장에서는 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이 감정 이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북한 인권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외부 세계에서 북한이 인권 상황이 열악하다고 해서 그것을 자꾸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그 인권 상황이 더 개선이 되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인권 문제라는 게 국제사회에서 있어봐서 알지만 뭐 지금 뭐 북한뿐입니까? 뭐 여러 나라들에서 인권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인권 문제를 외부 세계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이것이 인권 문제가 좋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권 상황이 좀 좋아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고민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까지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관계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함지하 서울 특파원이었습니다. 유럽연합이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조달에 연루된 개인 4명을 독자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이로써 유럽연합의 독자 대북 제재 대상은 쉬운 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이 19일 독자 대북 제재 명단에 개인 4명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다른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금융사기에 연루된 인물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날 추가로 제재 명단에 올린 4명의 이름과 명단에 오른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20일 관보를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유럽연합 영내로의 여행이 금지되고 유럽연합 영내에 있는 이들의 자산은 동결됩니다. 유럽연합은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이 같은 제재 조치들이 채택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유엔 안보리가 보고한 대북 제재뿐 아니라 안보리 제재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독자 대북 제재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번 조치로 독자 대북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이 5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관 9개도 독자 대북 제재 대상에 올라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유엔 안보리가 지난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 후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이후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채택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중국 당국이 최근 체포한 탈북민들 가운데 중국인과 결혼한 탈북 여성 30명을 한꺼번에 석방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탈북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중국 당국의 정책이 바뀐 것이라면 매우 긍정적이겠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탈북민 지원단체인 갈렙선교회 김성은 대표는 19일 BOA에 중국 당국이 최근 중국에 연고가 있는 탈북 여성 30명을 동시에 석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때하고 변화가 있다면 뭐냐면 60명이 잡혔는데 왜 30명만 풀어줬냐면 그 풀어준 30명이 전부 다 중국에서 결혼해서 애를 낳고 있던 여자들. 그러니까 중국 내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은 다 풀어줬고요. 그렇지 않고 북한 내에서 탈북해서 뭐 솔로이거나 뭐 아이를 낳지 않아서 뭐 연락처가 없거나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은 지금 30명은 지금 북송됐어요.
김 대표는 단체가 돕던 탈북민들 가운데 석방된 여성들과 관계자로부터 직접 사실을 확인했다며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중국인과의 결혼,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탈북 여성들을 모두 체포해 강제로 북송했습니다. 김 대표는 중국 정부가 인도적 차원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정화 차원에서 이런 전향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자국 내에 있는 탈북자 그 여자들을 잡아서 북송시킬 경우에 가정이 깨지고 그 한족 핏줄을 가진 아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국 내에 굉장히 심각해진다는 것들을 이제 지도부가 이건 옛날부터 우리가 한 얘기지만 지도부가 이제 조금씩 알기 시작한 것 같아요.
중국이 국제인권단체의 강제 북송 비난을 의식한 게 아니라 가정 파괴 등을 막기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는 것입니다. 탈북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지역 공안 당국이 중국인 남편의 호소나 뇌물을 받고 비공식적으로 탈북 여성을 석방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선양 같은 대도시에서 중국 내 연고자만을 선별해 30명을 석방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아직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탈북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매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탈북 여성들을 지원했던 기독교 선교사는 19일 BOA의 사실이라면 매우 긍정적이지만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 정부의 선택은 매우 정치적이어서 사안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책 변화로 속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 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도 30명이란 숫자는 많은 규모지만 중국 정부의 특성상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30명이라는 숫자 때문에 중국 당국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 소지는 있지만 몇 명씩은 그려왔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런 케이스를 더 있는지 없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죠.
둘이 하나 선교회 천규원 목사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중국 정부가 내부 차원에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이 신분증만 못 줬다 보는지 중국 사람으로 인정 강조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북한으로 보내도 굉장히 중국에서도 곤란할 수가 있으니까 저도 그거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이제는 인도주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중국 내부의 어떤 사정 같아요.
국제사회는 그동안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조치를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비난해왔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탈북민들을 강제 송환하는 정책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난민법과 인권법에 명시된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 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에서의 여성 차별과 낮은 지위, 강제 송환 가능성으로 인해 탈북 여성들은 인신매매 위험에 매우 취약하다며 이들이 중국에서 낳은 자녀들이 2만 명 정도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탈북민들을 더 나은 삶을 찾아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경제 이주민으로 취급해 강제 북송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올해 1월에서 3월에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192명에 불과해 예년보다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00년 이후 탈북민 입국 규모가 가장 적은 해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탈북 관계자들은 중국 당국의 탈북 중개인 단속을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로 지적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갱신한 탈북민 입국 현황에서 올해 1, 2분기에 입국한 탈북민이 19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여성이 167명, 남성은 25명으로 여전히 여성 탈북민들의 입국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 입국한 전체 탈북민은 3만 1,5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월에서 3월 사이 1분기에 192명이 입국한 건 2001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이는 지난해 1분기에 입국한 278명과 비교해 30% 감소한 것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올해 800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이런 감소 추세에 대해서 아직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탈북민 지원단체들은 그러나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중국 내 탈북 중개인들이 대거 체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한국 갈렙선교회 대표인 김성은 목사입니다.
탈북 단체들이 탈출을 올수도하고 있어요. 고구마 줄기 엮듯이 브로커들이 다 잡혔어요. 네, 그러면서 급감하게 된 거고요. 첫 번째 요인은
최근 몇 년 동안 탈북민을 한국에 가장 많이 입국시킨 것으로 알려진 단체 관계자도 VOA에 중국 내 중개인들이 적어진 게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너무와도 사실 받을 사람들이 없습니다.
또 다른 단체 관계자도 지난해 중국 내 최대 규모의 핵심 중개인들이 잇따라 체포된 뒤 탈출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내 이동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연락책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데 우두머리급이 잇따라 체포되면서 많은 조직망이 와해됐다는 겁니다. 그 결과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송된 탈북민이 적어도 200명 이상이 된다고 이 관계자는 주장했습니다. 북한 정의연대 정 베드로 대표는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에 따른 내부 단속 강화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그 철저한 지금 단속, 체포, 송환 이것들이 굉장히 그 시진핑의 그 장기 집권하는 과정 가운데 공안 통제가 강화되었고요. 또 중국의 그 종교 정책, 외국인 선교사 추방, 이런 것들이 많이 눈에 띄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한국 내 한 기독교 선교 단체 대표는 VOA에 중국 내 한국인 선교사들이 지난해부터 비자 갱신을 받지 못해 사실상 대거 추방됐다며 적어도 수백 명이 복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탈북민 지원에 관여했기 때문에 탈북민 입국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겁니다. 하지만 중국 공안 당국이 의도적으로 대대적인 탈북 중개인 색출 작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주의로 핵심 중개인들이 일부 체포되면서 탈출망이 와해된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여러 탈북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북중 국경지역 경비가 계속 강화된 것도 탈북민이 감소한 주요 이유로 지적했습니다. 한 단체 관계자는 북한 당국이 지난해 중국과 국경을 접한 지역의 집들을 대거 철거하고 강제 이주한 뒤 탈출이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경에서 50m 정도 뭐 집들을 다 철거하고 그리고 국경을 뭐 지금 어쨌든 그 감시 체제를 더 강화했다고 지난해부터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내가 중국에 시집 가겠다고 나온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게다가 국경 지역에서 중국산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파 방해와 감시 체계를 계속 강화하고 있고, 중국 역시 감시 카메라뿐 아니라 철조망에 센서까지 부착해 경비를 더 강화했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예년 같으면 1분기에 50명 이상을 한국에 데려와야 하는데 올해는 30명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갈렙선교회 김성훈 목사는 탈북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북한 당국의 처벌이 계속 강화된 것도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는 탈북 비용이 너무 높고, 두 번째는 그 처벌도 강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하루에 한 끼만 먹었다든지 뭐 아니면 좀 좋아져서 두끼 먹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조금 열심히만 살으면 그래도 굶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니까 굳이 배고픔 때문에 목숨 걸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지금 요구하는 탈북민들이 꽤 많은데 못 먹고 못 살아서 탈북하겠다는 게 아니라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한국이 좋다. 일부는 미국으로 가고 싶다고 이번에 하는 탈북민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어떤 북한 내의 한류나 정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북한 사람들이 옛날에 칠흑같이 깜깜한 세계가 아니라 어떤 정보에도 많은 눈을 뜨고 있다는 게 사실인 거죠.
탈북 비용도 많이 치솟아 역대 최대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체 관계자들은 북한 내부에서 연길이나 선양까지 오는데 미화로 만에서 2만 달러, 다시 동남아 국가로 이동하는데 평균 2천에서 3천 달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이 신분증과 교통 승차권을 모두 디지털 체계로 바꾸면서 탈북민들의 이동이 어려워진 것도 새로운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두리아나 선교회 대표인 천기현 목사는 중국의 스마트 정책 때문에 탈북민의 이동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스마트화가 되다 보니까 전철, 아니, 기차, 뭐 모든 은행, 모든 수단이 신분증 없으면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옛날에는 국경 넘는 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살고 있던 데서 이동하는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탈북민 구출단체들은 모든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런 추세라면 올해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이 2000년 이후 최소를 기록하고 내년엔 500명도 채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 기독교단체 관계자는 이 때문에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선교 전략을 대폭 수정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뷰이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뷰이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AM 1566kHz,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뷰이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북한의 핵 문제가 이달 말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마틴 템프시 합참 의장이 한반도가 여전히 매우 위험하다고
미 국무부의 고위 관리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해 엄중
지난 한 주 동안 일어난 주요 한반도 소식을 자세히 되돌아보는 시간 뉴스 포커스. 현장의 기자들과 함께 미국과 한국, 북한 내 한반도 관련 뉴스를 집중 조명해보는 시간입니다. 각종 뉴스의 폭넓은 배경 설명과 깊이 있는 분석이 있는 뉴스 포커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